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제 읽는 장면, 공생애를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이후에 있는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 있는 그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대면을 하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아마도 처음 읽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읽었던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그게 4장 18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이어서 읽으면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한 절 더 읽으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하고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 누가복음 13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자신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는 것이죠. 우리가 뭐 마리아의 고백이랄지 엘리사벳의 고백이랄지 뭐 사가랴의 고백이랄지 세례요한의 고백이랄지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뭐 예를 들면 세례받았을 때 하늘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런 고백이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짐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냔 말이야.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에 빨간 글씨 나와 있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빨간 글씨들 그 내용들을 좀 쭉 한번 읽다 보니까 아 예수님 또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계속 초질간하게 증거했던 자신에 대한 표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어서 처음에는 생각 안 했던 부분인데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읽고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또 묵상이 되어서 그 말씀을 좀 더 어제 좀 살피면서 내용을 좀 보게 되어서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읽었던 구절은 뭐냐면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자신에 대해서 이 구절 말고 또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험 받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생각을 잘 해보세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 장면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해. 물론 본인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지칭인 말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예수님 자신이 본인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증거가 뭐냐?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본인은 어떤 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자이고 또 본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자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자임을 여기에서 본인이 어떤 자인 것을 구약을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오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온 것이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할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할 거라는 본인의 구원자임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계속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의, 자의식,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의식, 그쵸?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이, 한 청년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간 청년이 내가 군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데에는 한참 걸려요. 내가 군대 와서 이곳이 내 집이라는 것이 딱 내 생각에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때까지는 집이 그렇게 가고 싶고 뭐 보고 싶고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갇힌 것 같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금 일병되고 상병되면은 그 생각이 좀 누그러져요. 누그러지면서 여기가 내 집 같고 집에 휴가를 나가면 빨리 부대 복귀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부대에 있는 부대원들 생각이 많이 나.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야.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그분, 본인에 대한 의식이 어떤 의식이었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글 쓸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 시점, 뭐 1인칭 시점, 뭐 이 3인칭 뭐 관찰자 시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지적 적가 시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차이가 잘 무슨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얘기를 하는데 본인 참, 야, 나 괴롭히지 마,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야, 괴롭히지 마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뭔가가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누군지를 계속 표현하고 있음을, 물론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그 말조차도 사실상은 본인이 처음부터 직접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본인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구약말로 의하면 구원자라고 왔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또 은유하는 거죠, 은유. 그렇죠. 우리가 뭐 암시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인데 그 은유적으로 말하는 걸 전 잘 못 알아먹어요. 그 한참을 왜 감각에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A는 B, B는 C 이렇게 말하면 참 좋아하는데 뭐가 문장이 막 길면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이제. 그래서 대부분 이 난독증이 있는지 그 은유적인 걸 잘 못 읽고 어쨌든 본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수많은 말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몇 단어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봅니다. 우리 4장 35절 말씀 보니까 4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3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예수님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꾸짖는 입장의 사람으로 보여요. 본인이 누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증거들이 본인이 예수님의 누구일까라는 계속 의문을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어떤 불러일으키는 표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4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나라. 신앙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들이 성경을 보는, 특히 신약과 구약을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기저기 전달하려고 전파하려고 전하려고 왔다라고 또 뭐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왜 왔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오신 예수님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누굴 파견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파견을 했어요. 뭐 이 저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했는데 파견받은 사람이 내가 왜 왔는지 몰라. 뭐 한국의 대사가 미국에 건너갔어요. 미국에서 왜 왔냐고 모르니까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큼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육신 하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본인이 무슨 일 할지 몰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리스도로 갖추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본인에 대해서 어떤 의식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 물론 누가복음에서 인자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 물론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 더 많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인간성, 인간을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나는 보냄을 받았다.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죠. 5장 12절 말씀 보니까 5장 12절 권위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들. 20절 쭉 내려가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람의 죄를 사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리고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이 제일 처음 어떤 말씀을 들어 시작하시냐면 본인이 인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자임을 드디어 말하기 시작해요. 나는 그냥 뭐 아니 당연히 누가 봐도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봐도 곰으로 보이냐고요. 누가 봐도 토끼로 보이냐고요. 딱 봐도 사람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본인은 계속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자. 이거는 인자다 할 때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한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아들. 아니 다 사람의 아들의 딸이지 뭐 그렇잖아요. 누가 사람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 아니야. 예수님은 굳이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요. 인자가 온 이유는, 내가 온 이유는, 그 내가 사람 된 이유는 이렇게 이해를 될지.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 사람인데 내가 스스로 생각을 갖기를 난 토끼야 그런 생각하고 누가 있겠어요? 그거 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예수님은 계속 본인이 사람인 것을, 사람의 아들인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 또한 사실은 성육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뭐 복잡한 생각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 32절 말씀 보니까 5장 32절 말씀 보니까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려고 왔다.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본인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죠?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회개시킬 그 자인 거야. 이 죄는 단순하게 사법적인, 윤리적인 잘못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질간하게 예수님께서 처음 증언했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세요. 그럼 뭘 회개하냔 말이야. 네가 누군데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냔 말이야. 그렇게 많은 반항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계속 하나님이시고 나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한 인간이 한두 명이었겠냔 말이야. 예를 들면 예수님은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이후에 많은 가난한 사람, 죄인 계열에 있는 듯한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고 꺼내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장면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 번 봤었습니다. 그렇죠? 쭉 넘어갑니다.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짧게 말씀 봅니다. 6장 5절 말씀 보니까 또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6장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본인을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또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감히 그 사회에서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에 따라서 매장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그 사회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주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로부터 시작했던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그 나라의 주인이 여호와인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이건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 한 건 한 건 한 건 자체가 사실은 모두 메시지 내용이고 한 건 한 건 자체가 다 신학적으로는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고 한 건 한 건 자체가 다 중요한 내용들. 예수님의 계속 본인 표현을 말할 때 인자라는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 누가복음 초기에는 인자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죠? 그 내용들을 좀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쭉 넘어가서 9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니다 하니. 그렇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내가 누구 같냐? 그때 하나님이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닌 사람이 그 사회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살려둘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요. 아니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인간인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이요. 아니 내가 보기엔 분명히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인데 당신이 사람인 당신이 그 입을 벌려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 가만히 두겠냔 말이야. 뒤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따라다녀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지?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연히 본인이 누군지 알았지만 그 말하는 말하죠. 그러나 베드로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다른 걸로 대처한 게 아니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몇 절이었습니까? 9장 20절이었죠? 9장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네가 좀 아까 말했던 그 고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을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다 믿는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계속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의 입을 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자고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러 왔고 내가 인자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고 안식일의 주인이지만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 3일 뒤에 살아날 것을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황들이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예수님 스스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 지금 우리 뭐 교회에서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병원 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두 번은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그 사람의 생활과 말을 보면 누군지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뭐 예전에 작년에 도둑이 왔었어요. 누가 왔더라고요. 키가 저만한 분인데 날렵하고 딱 봐도 형사 같아요. 딱 봐도 풍기는 이미지가 딱 오더니만 이렇게 명함을 딱 주는데 역시 형사더라고요. 상황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보면 됨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이 벌어지는데 그 속에서 아우 내가 생각 잘못했어요. 아 내가 원래는 그냥 일반이었는데 그냥 그런 척 하려고 했었는데 아유 죄송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어떤 길을 가야 될 것 또한 계속 그렇죠? 하시는 말씀을 계속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계속 인자를,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민을 해보고 묵상을 해볼 만해요. 왜 자꾸 인자라는 말을 썼지? 아니,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직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을 사람의 아들로 표현해 줄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인자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계속 사람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본인이 사람인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데오빌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읽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낸 글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하신 표현을 들어서 누가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 대부분 내용이 뭐냐? 인자라는 말로 계속 그 표현이 모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쭉 넘어가서 10장 16절. 오늘 누가복음 다 읽는 겁니다.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나를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그렇죠? 그런 말로 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계속 동등한 분임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렇죠? 아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계시. 우리 계시라는 말 내용 잘 알죠? 감추어졌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도훈이가 대현이가 아이들이 세 명 있다 보니까 뭘 먹는데 통제가 안 되잖아요. 세 명 있으니까 막 그냥 막 더 먹으려고 노력하고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항상 뭘 숨겨놔요. 이렇게 장롱 위에다가. 제가 당시 제 최고 장신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놔요. 그래 애들이 뭔가가 저녁에 막 달라고 아침에 먹던 걸 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장롱 위에다가 숨긴 제가 아는 거잖아요. 애들이 알아도 그 못 꺼낼 거 아니에요. 그걸 키가 안 작으니까. 키 큰 제가 그걸 딱 꺼내주면서 보여주는 거죠. 감춰있던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인자라고 말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막 많이 배워서 성경을 막 추론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성경구절을 우리가 몇 개나 외웁니까? 지금 다 잊어버려 그냥 다 조각조각 알지 완벽히 외우는 거 있나요? 외우면 또 뭐예요? 금방 또 잊어버릴 건데 예를 들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연구해볼, 성경에 대해서 논문 쓴 거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뭐 유대인들처럼 뭐 다 전체를 막 한 권을 다 외웁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냔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넘어서 이번에 그 사경회를 통해서 그런 걸 봤어요. 모든 그 강사분들이, 메신저들이 동일한 스피릿을 가지고, 동일한 어떤 그 중심을 가지고, 그쵸? 그분들이 모여서 리허설을 하고, 그분들을 모아놓고, 일가는 이렇게 하세요, 이가는 저렇게 해서 코칭한 것도 아니고, 그게 동일하게 모여서 동일한 마인드를 가지고,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계속 하는 그 말씀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짜서 가능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트레이닝을 잘 시켜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복음이 보인 자들의 중심이고 복음이 보인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군지를 계속 알게 하는 것들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잊지 않으면 앵무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12강과 입시강을 통해서 계속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성경을 보면서 계속 또 12강, 입시강에 더 풍성하게 밑바탕에 되어지고 더해지고 이런 교류와 이런 소통들이 이런 어떤 그 순환들이 계속 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계속 그 내용을 달달달 외우는 거 집중할 수 없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경에 보여지고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 정리한 그 내용, 그 단순한 교재가 아니잖아요. 그 복음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계속 지지가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각 개인에게 발견될 때 그 말씀을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40절입니다. 12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요. 실제 이거 말고도 성경에 누가 보면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비유를 드는 뭐 그 부분을 이번에 뭐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비유를 드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비유를 그냥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도서관에 있을 때 무슨 아이들이 뭘 물으면 그걸 설명을 할 때 비유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샘플이죠. 항상 비유를 들어서 상황을 군대 가면 뭐 수류탄을 던질 때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가다가 긴장해서 뒤로 빠지면 아래 있는 그 파놓은 호로 빨리 뛰어들어라. 그리고 던지다가 이게 앞에 있는 벽에 딱 부딪혔는데 밤에 떨어지면 반드시 옆에 있는 참호로 뛰어들어라. 항상 비유를 드려요. 던진 다음에 하나, 둘, 셋, 뻥 터질 거다. 그 비유를 한참을 드려요. 그걸 왜 드냐면 어떤 실질적인 상황들을 알게 하기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비유를 들으면서 하시는 내용들이 내가 왜 왔으며 구원이 무엇이며 계속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해서 비유를 드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계속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누구인지가 계속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역사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 이유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능력 있음을 보여서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그 용도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비유 또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넘어가서 우리 12장 49절 말씀 보니까 12장 49절 말씀 보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맞네? 아,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뭐랄까요? 껄렁껄렁한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아들이 저희 여러분 각 가정에 있는 그 자녀가 내가 이제 불살라버릴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들고 있던 주걱으로 때려줘. 그런 거는. 근데 이 내용 보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성경이니까 말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원래 그 말을 그 현장을 들었으면 얼마나 섬찟한 얘기예요. 이게. 내가 막 북한에서 나만 불 질러버리겠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때 발끈하잖아요. 나라가.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아니 언제는 잃어버린 자세로 왔다고 하고 언제는 뭐 평화를 주러 왔다고 말을 하고 언제는 또 불을 주러 왔다고 말하고 계속 이 모든 말들을 모아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누군가를 추론할 수도 있고 그렇죠. 추론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는 장면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음을 더더욱 하나님이셨음을 더더욱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또 13장 보니까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병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병이 네가 문둥병에서 다 치료됐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질병을 보고 질병했다고 판정하고 외곽으로 나가버리고 돌아와서 네 몸에 다 나은 것을 보여주면 병이 나았음을 확인시켜주고 증명서에 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병이 나았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이미 하고 있음을 우리 또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쭉 넘어갑니다. 다 그 다음에 비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14, 15, 16 다 비유 대부분 나와 있죠. 17장, 18장 대부분 비유를 들고 예수님 이런저런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쓴 내용들입니다.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쭉 넘어가서 삭개오 만난 장면입니다. 그렇죠?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본인을 또한 인자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인자가 오신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주고, 아, 예수님은 사람인 것은 다 아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본인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죠. 왜 오셨냐? 계속 구원하러 왔음을 계속 말을 하는 거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고 이 땅에 불을 주러 왔지만 사실은 구원하게 하려고 왔고 이 모든 표현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왔고 죄인을 해결시키려고 왔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 모든 표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아주 직접적인 글들인 거야. 우리가 계시대한 믿음을 갖지만 계시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계시의 결론이에요. 믿음은 계시 때문에 생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신자가 성경을 독자 입장에서 읽는다 해도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더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은혜가 더해져야 그때 믿음이 발현되는 거예요. 또 내용 보니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19장 30절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요. 30절 19장 30절 19장 3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째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건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마을에 가서 야 나귀 새끼 아무도 안 타본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가져와. 그런 거죠 이제. 남의 물건이에요. 남의 물건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누가 와가지고 윤전쌤 집에서 강아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답니다. 주겠습니까? 저 집 새가 있어요. 와가지고 연못에 내놓으세요. 주겠냔 말이에요. 아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때 예수님이 답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되게 황당한 경우예요. 아니 내 사유재산을 갈취해가면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주가 쓰시겠다라. 내가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그 사회에서는 돌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 여호와를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회에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척한 게 아니라 성경은 전반을 계속 증언되는 내용이 뭐냐면 저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자이고 저분이 구주시고 저분이 이 땅을 구원할 자임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대어별로는 읽어가면서 발견을 아마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대어별로가 누가에게 보낸 편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읽고서 누가 선생님 이 글이 맞다라고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고 이런 글이 혹시 안 남아있나 싶어서 뭐 검색하다 말았는데 뭐 읽을 수도 없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이죠. 20장 17절입니다. 쭉 넘어가서 20장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갑자기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세요. 본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구약을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인이 돌인 것을 말을 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렇죠?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1장 12절 말씀 보니까 쭉 넘어가서 21장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는 말씀. 21장 12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아니 그 이름이 누군데? 그렇죠?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일상에도 있고 사역에도 있고 또 유별나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미움을 사게 하는 이유도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하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 맞지만 실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박해를 받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22장 19절 말씀 넘어갑니다. 22장 19절. 22장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성찬식을 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떡을 나누는 거예요. 떡을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되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애매모호한 이야기예요. 떡을 주면서 내 몸이야. 그렇잖아요. 애매하잖아요. 물론 성찬의 의미를 알면 그 의미가 너무 감사한 부분이지만 그렇죠? 지금 이때까지 성찬의 의미가 생긴 게 이때가 처음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내 몸이라고 주는 기념하라는 말을 하면서 성찬식이 생겼던 거 잘 알고 있죠. 그런 부분들 보고요. 그 다음에 22장 48절 말씀 봅니다. 22장 4절. 아직까지 예수님이 스스로 나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다, 하나님이다,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말을 했지 그리스도 얘기는 베드로가 고백해갖고 경고하사 야 그 말 하지마 아직까지는 하지마 그 말 한 거 이외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부분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또 한 번 좀 강조를 또 드립니다. 22장 4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밥을 먹는데 나를 배반할 놈들이 뻔히 보이는 거야. 아유, 보통 사람은 그 상태집 없죠. 그냥 예수님 같은 놈 하면서 막 그냥 떡을 들어서 그냥 가래떡을 들어서 그냥 얼굴을 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같이 밥 먹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인데 그 자리까지 그 배반할 놈이 앉아서 떡을 먹고 허허 웃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거 보통 성전 가던 사람들은 참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은 여기서도 인자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69절 말씀 보니까 69절 쭉 내려가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68절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본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인자인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23장 34절 다 끝나갑니다. 이제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처음부터 계속 했던 얘기예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을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왜 왔으며 본인의 어디를 행하고 있는지를 계속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그냥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편증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예수님의 의식이 되게 초지일관하게 본인이 누군지 사실에 대해서 계속 초지일관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본인이 계속 좀 이따 나오겠지만 본인이 누군지를 결정적으로 부활한 이후에 밝혀요. 물론 그 앞에서는 많은 표현들과 많은 고백들 들었지만 그걸 다 조용히 시키고 고난에 동참해서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장면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 말씀 보니까 23장 4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죠? 주님께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렇죠? 그때 주님께 부탁하는 장면이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죽는 순간까지 본인의 입으로 난 그리스도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성경이 많잖아요. 읽어보세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증거를 받았지. 그리고 본인은 계속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에서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여행 온 게 아니에요. 하도 지긋지긋해가지고 이 땅에 몇몇을 놀러 온 게 33년 놀러 온 게 아니라고요. 아예 사람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미천한 인간의 땅에 아예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본인을 계속 말을 하기를 사람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인자다. 나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을 요즘 이런 표현 씁니까 누가?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 썼을까?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은 본인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하시고 숨지셨어요. 본인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언했던 것처럼 죽으셨어요. 그 장면이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 쭉 넘어가면 예수님 부활 장면이 24장 1절, 뭐 2절, 3절에 부활 장면이 쭉 나와 있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허둥지둥대면서 주님의 부활하신 장면들을 목격하는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는 장면들 나오고요. 13절부터 엠마오 제자 두 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2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어떤 여자들이 그걸 봤다고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지만 엠마오 제자는 이미 마음이 상하여서 이미 그들은 고향으로 좀 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26절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갑자기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야,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감에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런 내용을 쭉 하면서 32절 성경을 계속 풀어주시는 장면들이 이곳에 나와 있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지금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면체 관찰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시점으로 지금은 쓰면서 그리스도가 당연히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부활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아직 못 알아봤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엠마오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본인이 계속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44절 또 이르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지금 열두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항상 말했잖아.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항상 말했지. 내가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이 이게 이거다. 본인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46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47절 말씀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장에 와서 본인이 비로소 누구라고 말하냐면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는 탄생과 그분의 일생과 어떻게 사역이 시작되었고 무엇을 전했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많은 비유가 나와요. 많은 말씀이 나와요. 그 부분을 볼 때 선지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뜻들을 전달한 것을 무수히 볼 수 있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음을 너무나 알 수 있고 사망을 이기신 그분이 왕인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증언하는 삶. 또 마지막에 와서야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인자이고 본인은 주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게 읽히지 않고 자꾸 다른 게 읽히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원하는 대로 읽는 게 아닌가. 성경들을 읽으면 이렇게 읽혀야 돼요. 다르게 읽히면 본인이 자꾸 다른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두고 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또 다다음 주에 있는 우리 12강 영어권 지사 사경회를 두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장재생 권사님 여러 가지 지금 몸에 또 질병이 와서 양쪽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뭐 세수도 못 하시고 양치도 못 하시고 생활이 이만저만 불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장재생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들 김순희 형제 계속 또 병원에 계시고 있고 또 약간 연장됐는데요. 그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겠지만 더불어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병약한 분들 특별히 기도하시고 아시는 또 그들 분들이 있으면 또 중보기도 하시면서 이 새벽 시간을 좀 보내고자 합니다.